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밝히고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되고 또 힘을 발휘해야 될 그런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목사님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무능하다 못해 비굴하리만큼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폐지를 하고 또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려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까지 말하는 이런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들이라도 교회가 뭐냐 정확하게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니에요.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만연한 그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예배를 어떻게 했느냐.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볼 때 오늘 현재 당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죠.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전염병 때 어떻게 했느냐. 코로나19 사태보다도 흑사병 때는 더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병원 가면 치료라도 가능하지만 그때 흑사병은요, 1300년대에 일어난 거거든요, 14세기에. 이건 뭐 의학이 이 병을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절로 예방을 하고 마스크 쓰고 이래서 그냥 없어진 것이지 치료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흑사병이라는 것이.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때의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예배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두 가지 사항을 핵심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때 그게 뭔가면 믿음이 약해서 흑사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면 정죄하지 마라. 믿음이 약해서 그렇으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정죄하지 마라. 그러나 도망하지 마라. 믿음 있는 사람 도망하지 마라. 살기 위해서 도망하지 마라. 예배 드려라. 예배를 드리면서 죽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고 죽을 연습해라. 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을 연습해라.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성찬식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제3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찬식에 참석하고 참석하고 난 다음에 죽을 거라는 죽음을 준비해라. 이거였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상황 어때요? 무슨 그렇게 죽음이 이렇게 임박하게 다가오고 그렇습니까? 코로나19는 죽음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금방 감기처럼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타겟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라, 비대면 예배를 해라, 정부의 시킨 대로 문을 닫고, 그러면 지금 상황도 문 닫아야 돼요. 코로나 안 없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을 닫았다, 왜 지금 문을 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 그랬느냐? 교회에 세속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깊게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없이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12가지의 그 세속주의 사상이 문화라는 어떤 관점에서, 뭐 생활 양식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깊숙이 교회에 이제 침투되어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상 속에, 생각 속에 신앙 안이 이상한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환란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교회 생존과 교회 생명을 위협하는 세속적인 요소 12가지. 첫 번째, 성과로 인한 공로주의 사상이 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성과를 이루고 그 성과가 나의 공로다. 내 알아도 요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기의 성과나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칭찬받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광고 안 해주고 뭔가 자기에 대한 어떤 공로를 칭찬 안 해주면 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교인들이 감당을 합니다. 또 감당해야 됩니다. 예배를 비롯해서 전도나 기도나 헌금이나 찬양사역에 대한 봉사나 그리고 각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이러한 사역이나 봉사나 헌신한 일들을 마치 세상에서 직장에 업무를 처리한 성과로 생각. 세상 직장에서는 자기에게 할당된 업무를 잘 하고 나면 성과금이 나옵니다. 성과를 올렸다고 성과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세속적인 사상과 생각,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교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고 이게 하나의 문화행태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봉사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는 봉사고 헌신이고 희생이죠. 이거를 마치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한 성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을 원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남들보다 특별히 잘한 일이라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과와 공로를 칭찬해주고 교회에서도 광고를 대문짝하시해서 널리 알리고 칭찬받기를 바라는. 그래서 자신이 한 업적이나 공로에 대해서 알아주면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 마귀가 들어가는, 무슨 마귀가 들어가는가 하면 섭섭이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례하고 난 다음에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섭섭해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했지? 칭찬도 못 받는 짓을 내가 왜 했지라고 회의를 느끼고 큰 시험에 들어서 시달리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세속적 사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봉사를 하거나 큰 헌금을 하고 나면 그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경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른 성도들도 칭찬하며 우르르 보기를 바라는 세속주의 사상인데 이것이 바로 무서운 성과로 인한 공로주의라는 세속주의 사상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공로가 얼마나 했는데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공로로 말한다면 여러분 1등 공로자잖아요. 근데 그 공로 제가 칭찬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교회 세운 축복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 놓아두고 갈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됩니다.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로써 끝입니다. 끝.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로써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주길 바라야지 사람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사람 알아주길 바라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의 침투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상.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교회는 돈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 만능주의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인 줄 알고 있는데 세속적인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도 오래전부터 기복신앙이라는 이름하에 물질만능주의가 무섭게 침투해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 그 단적인 증거가 교회 건물을 지나치게 대형화하고 화려하게 건축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비다 보니까 성도들이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리면 헌금이 안 되고 헌금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온라인으로 뭐 잘 되겠어요? 교회를 화려하게 지었다가 지금요 교회가 부도에 넘어가가지고 매물 대형 교회들이 매물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화가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화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되겠어요? 은연 중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거를 뭐 공적으로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은연 중에 있고 목회자 중에 은연 중에 이거를 차별화해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점에 있어서 대단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물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것은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아야지. 얼굴이 예쁘다고 예뻐해주고 못났다고 뭐가 책임해주고 이러면 안 되죠. 교회는 신앙으로 하는 곳이에요. 물질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교인들 스스로가 물질을 쫓고 있음에도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지를 정확하게 인식 못한 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 큰 잘못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사업을 크게 성공을 크게 해야 된다. 주여, 이것이 자기에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물질주의에 물든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각정세도 없고 인정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를 더 위기에 몰아놓고 있는 세속적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헌금하는 것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굉장히 아깝다라는 것도 물질주의입니다. 그것도 물질주의예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해놓고 칭찬 듣기를 바라는 것도 공로주의와 물질주의가 같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거거든요. 교회 헌금하는 게 아깝다. 이건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할 것은 헌금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바를 하고 오히려 드린 것에 기뻐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두 랩돈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통계로만 20원 정도 될 거예요. 20원이 자기에게 전 재산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달란 더 드린 사람보다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린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은 극찬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물질이 크고 적고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기의 힘껏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써 끝이 돼야 됩니다. 그 뒤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기주의 사상이 침투입니다. 이기주의 사상. 얼마나 이기심이 강한지요.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얼마나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신앙은요.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을 이롭게 해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고 타력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력 구원을 추구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하고 내가 내 힘으로 뭘 해야지 무슨 뭐 남에게 도움을 바라고 그래 사느냐. 크리스천들은 아주 힘없고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가고 그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공을 세우고 뭐 돌을 닦고 이래야지 뭔 예수님에게 구원을 그렇게 구하고 그러느냐. 그러나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여러분. 타력 구원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도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 불신자가 예수 밑으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이 한국교회의 이기주의 사상이 깊이 지금 뿌리박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당하게 된 다양한 사역과 헌신, 희생과 섬김의 행위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자기만 복받겠다고 하는, 그리고 자기 교회만을 위한 일들로 깊이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자기 교회만 최고 교회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 성장을 기대한다면요, 단지 우리 교회만이 아닌 다른 이웃 교회 성장도 함께 기대하며 꿈꾸며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그 옛날 실로암 교회, 정관 실로암 교회에서 지금 뭐 말씀의 빛 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아마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줬는지 어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자가 바뀐 것 같아요. 여기에 그분이 처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온다고, 여기 이사 온다고, 여기 상가예요. 바로 앞에 여기 상가예요. 제가 이기적인 목사 같으면 여기 못 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 왜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못 들어오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내 이름 들었는데 딱 까먹고 없어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목사님 교회 바로 앞에 상가에 제가 교회를 옮겨 올려가는데, 목사님이 뭐 안 된다면 저는 못하고, 그래서 허락하면 여기서 교회를 옮겨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했어요. 하세요. 우리 교회 상관없으니까. 하고, 전도 많이 해서 부흥을 잘 시키세요. 제 이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제가 반대하면 못 들어오죠. 함께 성장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형편이 안 돼서 그래. 그 개척에 못 하던 교회들이 정난에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교회들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요, 심지어 개척하는 목회자들도 이웃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데리고 왔으라도 자기 교회만을 성장시키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옆에 이 상가 교회들이 들어 이렇게 뺑들어 많이 있는데요. 저 다니는 교인이 우리에게 떨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요래 바라는 목회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아니거든요. 개척하는 후배 목사님들 보면요,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자기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설교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설교 한번 듣기만 하면 이게 올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은연중 생각이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개척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 벌써 출발 생각부터 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심 전도로 교회를 부흥시켜야죠. 이게 바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적인 생각이 남의 교인을 뺏어서 승리시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세속적이고 이건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끼리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경쟁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경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달란트대로 설교하고 목회하면 되지.
왜 목회자들끼리 경쟁을 하고 네 교회 크냐 네 교회 크냐.
교회는 순수하게 전도해서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이웃 교인 뺏어가지고 우리 교회 뺏어와서 등록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안 봤습니다. 불신자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어디 서구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여기에 갖다 앉아놓으면 그건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건 그 교회 다니라고 줘야 되는 거. 그쪽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 교회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 교회가 불균형이에요. 한국 교회가 불균형이라고요. 불균형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 내에서도 교회 자체 내에서도 교회 활동과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동역자들이나 같은 교인이 피해를 보고 시험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옆에 사람이 시험 들어도 난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해야 돼. 이런 교인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옆에 사람이 시험 드는 거거든요. 시험 들어도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덕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 이전에 인간이 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죠. 덕을 무시한 채.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뭐 정철 영어 토요일 날 막 한다고 펼쳐놓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정철 영어 어떻게 하게 되죠?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의 발상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 제가 책임이 크죠. 그러면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나. 내가 핍박받는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며 이런 생각을. 이런 이기주의는요, 자기 개인의 유익과 자기 교회만을 위한 이기주의를 크게 오해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포장하기 때문에 이게 더욱 심각한 거예요. 이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뿌리박고 있다. 정말 한국교회 큰일입니다.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다 고쳐야 돼요. 얼마나 많이 변질된지 몰라요. 네 번째,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인간 중심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우리 고속도로 가면요. 뭐 사고 나고 뭐 밖으로 나가서 전화하고 뭘 하고 해가 제일 마지막에 팻말이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 사람이 먼저다 그랬죠. 이거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포스터를 내걸 수 있어요. 예. 교회가 아니니까. 사람이 먼저다. 사람 먼저 구해야죠. 그건 맞는 말이죠. 인본주의 사상이 한마디로 말해 사람이 먼저다는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과거 중세 시대에 인간이 소외되고 신이 중심이 되고 신이 제일이 되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인간은 뭐냐? 신의 노예냐? 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중세 시대에. 인간은 신의 시녀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신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신이 제일이고 신이 먼저고 신이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인 르네상스 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인본주의 사상이거든요. 인간이 제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르네상스 운동은요.
그 지지는 아주 좋게 보이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절대 신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신학적인 교리에 있어서도 인간의 공적과 공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인간 공로주의 사상이 비성경적인 가톨릭을 더욱 발전시키는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르네상스 운동 때문에 이게 가톨릭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르네상스 운동. 물론 여러 예술 분야에 큰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의 결과로 오히려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흑사병이라는 크나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납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흑사병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 신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죄인이다. 인간의 능력을 발휘해라. 르네상스 운동. 사람이 죄인이야. 사람이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신의 절대 신 하나님은 뒷자리에 가버려. 하나님 때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이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급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와 계급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장로만을 들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후가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한국 교회의 큰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 큰 위험입니다. 심지어 이런 교회 사람들이 몰리고 더욱 성장하고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성경 말씀보다는 인간의 편리를 우선시하는 인본주의로서 아주 위험한 세속주의 사상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생각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보세요. 저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참 크게 돕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편리하게 조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예배 시간도 딱 한 시간 안에 딱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두 번, 세 번 볼 거 딱 이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 교회에서 한창 설교를 할 때 영국 교회 목회자들이 바로 이 인본주의 사상에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점점 줄여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1시간 반 내지 2시간 드리던 것들을 짧고 쌈박하게 설교를 30분 하는 것을 20분, 20분 하던 것이 15분으로 줄였습니다. 저도 제 설교가 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가 짧아진다고 해서
은혜롭다는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괜히 그 영국이 이렇게 완전히 지금 그 개신교회가 몰락됐거든요. 예. 그때 몰락하려고 하는 막 그런 시기에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막 로마서 강의를 하고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설교 짧게 하는 운동이 펼쳐진 때였다고 합니다. 교인들 설교 기다리 길다니까. 그 여러분들도 설교 길면 시간 보잖아요, 벌써. 지루하게 생각하잖아요. 말씀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아, 설교 기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 깊게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도 인간의 편한 대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것이 큰 한국교회 뱅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인본주의 사상은 또 그 율법주의로 이전되어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세속주의로 이전되어 가고요. 세속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세속주의는 끝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횟수를, 예배 시간을 옮기고, 예배 횟수를 줄이고,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 설교 시간을 줄이는 일들을 한국교회도 계획하고 있고, 한국교회도 예배 시간은 한 시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교회들이 참 많고요. 장로들이 한 시간 딱 넘으면 항의를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떤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기도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남기고 다른 방들을 합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카페와 휴게실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기도실을 카페로 만들어. 요즘 기도실은 없어도 카페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카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세속 인본주의 하나의 큰 문화가 교회에 침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은 2시간, 3시간 앉아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예배 시간은 1시간 넘으면 지루해지는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편리의 사상이 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까지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기도실을 늘려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기도실 없애고 카페를 크게 해서 교인들 앉아서 노닥거리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카페에서 해야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그게 있으면 치우세요. 교회는 노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의 친교회 있지만 그런 식으로 친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친교가 돼야지 육신적 친교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 깨집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시험 받습니다.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안에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들어와서 문화가 되어 있는 어떤 큰일이야.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무사안일주의 사상입니다. 다섯 번째, 무사안일주의 사상. 이게 뭐냐면 오늘 설교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죠. 아멘이 이렇게 없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죠?
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믿어야 되지. 갔다 와봐야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가볼 수 없습니다. 가면 끝입니다. 올 수도 없어요. 여기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믿습니까? 가봤나? 믿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가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시찰하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 이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받는 일은 그 이상 더 없죠. 예수 믿는 것밖에 더 없죠.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더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행동이 바뀝니다. 매일 행동이 변하게 된다고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으니 이로 충분해, 이로 좋게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의 도전을 하지 않고 도전을 피한다면 주님의 일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만 믿고요.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예수를 믿으면 일어납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동안 꾸준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지만 그 외에 교회 활동, 사역 참여 등을 전혀 하지 않고 혹은 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이 사람이 무사안일에 빠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어느 정도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되면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고 나는 그래서 끝이야. 천국만 가면 되지. 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일을 귀찮아하고 교회 일을 부담스러워하고 이거는 벌써 그 속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그 여자가요.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계신데 그 아기를 뵈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여러 가지 자세가 바뀌고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안 합니다. 애기가 크고 3, 4개월이 되고 뭐 6개월이 되고 8개월이 되면요. 걸음걸이도 달라집니다. 속에 든 아이 생각합니다. 언제나 생각해요. 아이가 혹시 떨어질까 염려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갑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없던 예수 생명, 천국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안 바뀌어. 그런데도 태도나 삶이 안 바뀌어. 그건 없는 거지. 예수 생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절대수가 예수만 믿고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교회는 목사 혼자만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일구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잖아요? 예배도 함께 드리잖아요? 그 일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 넘느냐? 이 무사 안일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얼만데요? 예수를 믿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교회 활동, 사역, 참여 이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식사 당번 돌아오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식사하면 아이라도 식사 당번하는 사람 도와주고 그 마음이 스스로 생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냐? 예수 생명이 그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죠. 네. 그게 하나님 일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세속적인 사상이 문화의 옷을 입고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사상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하게 돼요. 잘 못 믿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지라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못하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음 주 오후에 또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를 더 깊이 성경적인 성경 부지를 다 있어요. 여기에 각각 맞는 성경 요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떼서 말하려면 한 두세 가지밖에 말 못하니까 우선 제목만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상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믿음과 믹서가 돼가지고 이게 어느 것이 정통 믿음이고 어느 것이 세속 사상인지가 모르고 분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믹스가 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범벅이 되게 비빔밥이 돼가지고 막 돌아. 비빔밥은 맛있지만은 이 사상 비빔밥은 틀린 거예요. 사상 비빔밥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상 비빔밥이 된 사람 많아요. 이게 뭐 이 사상 저 사상 전부 이게 설켜가지고 이게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한지를 몰라요. 어느 것이 바른지를 몰라요. 이것도 옳고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나중에 다음 주 오후에 혼합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혼합주의 사상이 교회에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요. 천주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알면 하나님 진리 말씀을 또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리 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원리를 모르면요.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버리면요, 그럴듯하게 들리고 이게 이단이 되어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성경 해석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문가니까. 그래서 바른 신앙관, 바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듣고 이 말세 지면의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론이 잘못되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바른 교회를 우리 스스로 알고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